좋은 일을 얻었던데 모르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진짜로 학교에 그렇게 엔다우드 프로페서, 한국 같은 석좌 교수가 됐는데 누군가가 독지가가 엔다우먼트 스칼라십 또는 프로페서십을 밀리언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포지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사님은 원하는 대로 평생 그 학교에 있어도 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멀뚱멀뚱 하시는 거, 당연하다는 건가, 아니면 기분 나쁜 건가. 고맙습니다. 하여튼 한국말로 석좌 교수 같은 자리에 임명된 거나 누군가가 독지가가 도네이션을 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우리 어렸을 때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또는 무슨 발달상황이라든가 뭐 선생님들이 쓰는 게 있는데 그 난을 적을 때가 뭐 집에 전화가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또는 냉장고 있는지 그 옛날에는 체크해야 합니다. 왜 그게 필요했는지 전혀 지금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유는. 근데 그 중에 하나, 당신은, 너는 종교가 뭐냐, 이게 적어야 합니다. 기독교라고. 우리 어렸을 때 기독교를 적었지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로 나는 기독교야 라고 적었던데 요즘 다시 물어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시대 속에 기독교는 무엇인가? 때로는 비난과 비판과 심지어 조롱까지 받고 있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상인가? 이념인가? 철학인가? 인간의 어떤 사상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수백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지상의 낙원을 꿈꾸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 완전하지 못하고 다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몇몇 나라들만 간신히 남아있으면서 몇 사람들만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 한 인간의 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념이 이 땅에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선악과 그 정의를 공평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이념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이념도 그리고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의 한 시골 동네 나사렛. 나사렛에서 30년을 성장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급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도 계셨고 그 어머니도 계셨고 그 형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요즘처럼 더 절박하게 다급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능률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포지션이 타이틀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될 때는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조직이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이 교회도 도둑은 아닙니다. 장로교니 침례교니 뭐 성결교니 그런 교단이 준 이미지가 교회도 아닙니다. 혹은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 제도를 통해서 직분도 필요하고 직분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계급이 되기 시작하고 이 직분이 서열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터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많은 다툼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며 예배드리고 난 다음 그들이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서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동부 미국 동쪽의 동부에 가면은 지금도 웅장한 교회들, 유럽에 가면 지금도 엄청난 교회들이 성각처럼 아니 성보다 더 높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였는가? 왜 그 교회는 비어 있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또는 속죄함을 당하며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복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대도 아니고 그리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늘 가득히 선포되고 증언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늘 훈련받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로 채워진 이 교회, 그들이 세상을 나가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면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귀한 교회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이 교회로 옮겨왔으니까 그 전이니까 한 20년 훨씬 더 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윌크레스트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녁 늦게 오후 늦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윌크레스트 있었던 우리 교회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교회의 오피스에 제가 저녁에 있었는데 한 분이 저녁 해가 질 무렵 저 기억으로는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술주정도 아니고 행패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거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윌크레스트에 있었던 우리 교회는 I-10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교회당이었습니다. 위치가 교회 사인이 높이 있었기 때문에 다 보았고, 아니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한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인이 그 길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은 보고 있었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연세도 많지는 않는데 돌아가셨고 한국에 있는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들이 오빠 나오라고, 그래야 장례도 지나는데 오빠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영주권 포기해야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억울해서 또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아마 플로리다를 거쳐서 휴스턴까지 건너온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5년 이상 되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목사님,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나가야 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인데 장례식을 아들이 치루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인 저한테 지나가다가 늘 보았던 교회에 들어와서 아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냥 어깨를 들먹거리고 울고 있는 그분에게 올려있던 성경책 하나를 펼치면서 제가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시라고, 요 14장만 읽으시라고, 그리고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분 집으로 가셨습니다. 한국을 나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쩌다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나가시지는 않은 것 같고, 저 성격에 뭐 소심하고 뭐 내성적이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일일이 확인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도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은 읽으라고 그 사이에 종이를 끼워가지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온 다음,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 적어도 어쩌면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 요한은 밧모섬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깊이 묵상했을 거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밧모섬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고 나는 생수라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문이라고,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일곱 가지의 자기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일곱 가지의 기적만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의 죽음의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만을 가지고 역사시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매우 주도면밀하게 요한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었던 사도 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2004년도에 그 반모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100세 때까지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 반모섬 한 모퉁이에 바위로 된 침대, 바위로 된 책상, 그리고 그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적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하던 분의 소개가 지금도 먹먹하게 들려옵니다. 이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늘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세요 이렇게 떠들었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안내하시는 분이 마침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복음서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듯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렉처라고 마지막 강의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연한 분위기가 그래서 엄숙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학생들이 그 강의를 어찌 허투루 듣겠습니까?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려고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이니까 가르치는 그 강사가 어찌 함부로 떠들겠습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때로는 거짓말 이야기를 입이 있다고 떠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강의이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도 기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텐시브 코스로 아주 집중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인텐시브 클래스를 제자들만을 군중들을 향하여 밖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간절함이 절박함이 그리고 친밀함과 사랑이 녹여져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유언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들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들이 고통을 만들게 허락하지 말라라고. 원래 말씀은 stop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 stop. 염려하는 거 stop.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stop하라고. 그리고 trust in God. Trust in me. 나를 믿으라고. 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강의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심상치 않거든요.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라고 포도주 잔을 건네주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 목숨을 걸고 구할 거야. 내가 죽으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이건 내 목숨이야. 이건 내 생명이야. 그리고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시키고 있을 때는 어줍잖게 있었던 이 베드로는 자기 차례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벌떡 일어서서 만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섬겨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분의 마지막 유언처럼 퍼포먼스, 아니 세레모니를 두 가지에 하나는 성찬식을 또 하나는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잘 들어야 돼. 내가 어찌 말이 있다고 함부로 하겠느냐? 이 말은 정말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올라갈 텐데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야.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에 대한 물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물음 속에서 물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근심하지 않고 왜 두려워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레슨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집이 천국에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불쌍할는지도 모릅니다. 짐승이랑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우다가 먹고 자고 잡히고 잡아먹고 그게 짐승의 일입니다.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모으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부여를 꿈꾸며 성공을 추구하며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으로 그리고 노력하며 그리고 때로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이 전부고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짐승보다 더 아니 이기적이고 교만한 괴물처럼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언급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고,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를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천국 있을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있을 곳, 처소, 맨션, 모나미라고 하는 맨션을, 럭스리한 궁궐 같은 대거를 말합니다. 임금이 사는 곳을 궁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금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금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맨션, 모나미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장 가까이 이루어지는 그 교제도 잠시의 교제가 아니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거처라고 합니다. 내가 그 거처, 하나님이 임금으로 계시는 곳. 그래서 탄압받고 통치받고 지배받는 백성이 아니라 왕같은 존재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는 그곳에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내가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데 준비가 되면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유, 괴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으로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그 젊은 분 40대 초 정도 지금도 휴스턴에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넘기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그분에게 당신도 죽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당신이 가야 될 곳을 당신이 이 땅에서 정해야 한다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갈 텐데 처소를 영원한 곳이야. 이 땅의 집은 무너질 집이고 장막 아니냐 텐트로 집은 집 아니냐 아니 썩어질 육신 아니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내가 준비하고 올 거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아주 실증주의자이고 그리고 매우 현실주의적인 도마가 아니 예수님 그 길이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죽음 이후에 당신이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곳을 갈 수가 있으며 아니 그곳은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유명한 14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수많은 길 가운데 한 가지의 길, a way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의 진리 중에 one of the truth가 아니라 the way,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길. 집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교통수단도 있겠죠. 산을 정복하는 길도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 루트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을 정복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타협을 말하고 대화를 말하고 지성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은 훨씬 더 다 종교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부처로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공자로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가는 길은 No one comes to the Father. 내 아버지의 가는 길은 except through the me.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이게 기독교이고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곳이 교회이며 그 진리를 붙잡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집 없는 사람 많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이제 포기한 사람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죽고 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래서 평안하라고. 죽음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상한 말씀이죠.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나 갈 거야. 그런데 다시 올게. 제자들도 헷갈릴 만큼 조금 모순적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아마 어쩌면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활을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장기적으로는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온다라는 이 말씀은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적어도 5P라고 불리워지는 단어들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P는 place, 천국, 영원한 거처, 우리 집을 말한다면 두 번째 P, 세 번째 P는 바로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아니 성령의 임재와 power,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유언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마.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들은 허망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정을 포기했죠. 직장을 포기했죠. 직업을 포기했죠. 이 세상 모든 출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꿈꾸던 비전에 동참했었고 예수님이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했고 그래서 충성했고 그래서 희생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 수고는 헛된 것이고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란 말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능력을 행할 거야.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미국에 그래도 대단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나라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영적인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국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기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죠. 1703년에 태어났는데 코네티컷 주에서 13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천재적인 아이였고 그리고 17살, 18살에 예일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고 나중에 거기서 디비니티 스쿨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코네티컷에 또 뉴욕에 나중에 보스턴에서 동부 미국 쪽에서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처음에 목사가 되고도 매우 신중한 신학적인 그리고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와 사역을 했었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위하여 하루에 두 시간씩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상하게 불덩어리가 마치 숯덩어리가 자기의 영혼 속에 타들어오듯이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그의 사역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설교를 준비하고 촛불을 켜놓고 설교하면서 성경 읽을 때도 설교문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말이 서툴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설교하는 시간마다 교회당에는 한모퉁이의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어떤 한모퉁이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때가 1730년에서 1780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에 한 사람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자그만한 목소리로 그분의 그 때로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미국에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황금 시대에 부유한 시대에 모두 꿈꾸면서 살아갔던 이 땅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19세기에 넘어가서 디엘 무디를 통하여 시카고에서 미국 중서부 지역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이루어졌고 20세기에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전 미국 땅에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1907년을 영적인 대각성운동의 시점으로 보고 있죠.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집회 중에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어떻게 자기 친구의 돈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났는지 백불을 훔쳐서 자기가 사용했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평양의 장대형 교회 그리고 삼정령 교회로 움직이면서 우리 조선 땅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한 시대 조선의 영적인 역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이 있기 직전에 1903년, 1904년에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그리고 함경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 순간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 1서를 읽기 시작하다가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하죠. 캐나다 사람인데 감리교 출신 남미국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난 줄 알았고 의사였으니까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이 무식한 사람들 이 더러운 사람들 심지어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은 자주 그래죠. 속았다라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이제 나를 옮겨달라고 그랬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게 들어오면서 자기의 더러움이 이 조선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자기의 불결함이 자기의 그 거짓스러움이 오히려 조선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그 가슴 속에 성령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각 교회에 들어가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던 순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붙잡힐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주었었던 이유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던 기도들 때문이었고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100주년 기념대회도 있었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었습니다. 교회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임재 presence of Holy Spirit Ghost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파워 오브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떠나간다고 너희들의 보상이 없다라고, 너희들 이제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헛된 것이라고. 아니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많은 능력을 행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면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지 않느냐라. 결론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너희들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죄에 대해서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라 하면은 내가 세상에 어떤 임금도 모조리 심판하는 거 아니냐. 성령이 오면 이걸 깨닫게 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이렇게 감동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기도해. 기도하면 살아가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계가 되고 맙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하면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마지막 강의에 가슴에 새기도록 기도하라고. 어제 저녁에 컴퓨터 앞에 갑자기 떴던 그림이, 저도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런던에 갔을 때 한 두 차례 간 적이 있는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었고 두 번째도 다시 갔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 옆자리에 자기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저거 있는 컴퓨터야. 컴퓨터도 바꿨는데 뜨더라고요. 왜 뜨졌는지는. 근데 이것이 뜨면서 기억이 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도문.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온 세상의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건강을, 그런 힘을 달라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하셨던,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감리교를 창시했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문.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이대로 머물 수는 없다라고 기도했었던 그분. 그 자리에 잠깐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기도문은 70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순환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성공과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순간에도 관계없이 내 이름 석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도록 해달라라고 그 70가지 기도문을 적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그 분, 조나단 에드워드나 요한 웨슬레나 감히 목회자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기도실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울림이 있었죠. 너 기도하고 있니? 너 기도 얼마나 하고 있어? 기도하고 살아가냐고. 목회하면 할수록,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5P 중에서 이때의 P는 prayer, 그리고 peace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니 요한복음 16장 23절 볼까?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저희 교회 늘 고맙게 생각해요. 새벽기도 특히 토요일날 새벽기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함께 나오는 거 다른 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은 정말 기도 오늘의 시대만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응답으로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교회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니 그 곳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늘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동 속에 살아